배움을 즐기고 지적 호기심이 넘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깊이 있는 심층 탐구를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오늘도 정말 흥미로운 주제가 기다리고 있죠.
맞아요.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매일 아침 스마트폰을 딱 켜면 뉴스가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잖아요.
네네, 알림창이 쉴 새 없이 울리죠.
그러니까요. 이게 마치 수백만 개의 퍼즐 조각이 우리 테이블 위에 와르르 쏟아지는 것과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퍼즐 조각의 개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조각 자체는 이미 너무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이 어지러운 조각들을 의미 있게 맞춰줄 완성본의 그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는 정보 과잉 시대의 뉴스 가격이라는 부제를 단 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의 전략 보고서입니다.
네, 이거 정말 업계에서 화제가 된 문서죠.
네, 대형 언론사가 장악한 현대 뉴스 시장에서 어떻게 독립 디지털 매체가 미국 권력구조 해설이라는 아주 고부가 가치 정보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그 로드맵을 파헤쳐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방금 그 퍼즐 조각 비유가 정말 딱 들어맞는 게 이 보고서가 단순한 미디어 생존기를 넘어서거든요. 정보가 막 넘쳐나는 시대에 지식의 가치가 어떻게 재정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교본이에요.
지식의 가치가 재정이 된다. 이 부분이 확 와닿네요.
네, 그러니까 문서에서 정의한 전략적 문제를 보면 왜 언론사들이 더 이상 사실의 전달만으로는 돈을 벌 수 없는지 근본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아, 퍼즐 조각이 넘쳐난다는 제 비유랑 연결되는 지점이군요. 사실 전달로는 안 된다.
맞아요. 대통령의 발언이나 법원 판결 같은 사건 발생 사실은 이제 X나 챗GPT 같은 AI를 통해 실시간으로 요약되고 뿌려지잖아요. 네네, 거의 일축반에 다 퍼지죠.
그러니까 급속히 범용화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정보 자체는 희소하지 않아요. 현대 독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이것이 어떤 구조 속에서 일어났는가, 배후는 누구인가를 묻고 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독자의 수요가 단순한 정보 소비에서 판단 구매로 이동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현대 저널리즘이 팔아야 할 핵심 상품은 뉴스의 양이 아니라 신뢰, 해석, 그리고 의사결정의 우위라는 게 이 문서의 핵심 진단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바로 여긴데, 하지만 언론 매체라면 누구보다 빨리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게 본질 아닌가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죠.
네. 속보 경쟁을 아예 포기해버린다면 독자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받고 도태되는 것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보고서는 소규모 매체가 대형 언론사와 첫 보도 경쟁을 벌이는 건 전략적으로 완전히 불리하다고 반박합니다.
아, 자원의 열쇠만 노출하게 된다는 뜻이군요.
맞아요. 속보 경쟁은 대형 매체에 맡겨두고 대신 복잡한 사건을 권력 지도와 메커니즘으로 맥락화하는 그 두 번째 층위의 해석 시장을 장악하는 게 진정한 기회라는 겁니다.
첫 번째 파도가 아니라 두 번째 파도를 타라. 그럼 속보를 포기하고 두 번째 층위로 간다고 쳤을 때 이미 거기에도 대형 매체들이 꽉 잡고 있잖아요. 어떻게 다르게 자리매김해야 하나요?
벤치마크 섹션을 보면 그 거인들이 겉으로는 뉴스를 팔지만 실제로는 다른 걸 판다고 분석해요. 예를 들어 가디언은 진보적 양심을 팔고 워싱턴 포스트는 권력 감시를 팔죠.
아,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 경제적 가치가 높은 독자층을 위한 실용적 정보, 그러니까 의사결정 우위를 파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의 전략적 포지셔닝이 아주 독특해요. 뉴욕타임스처럼 방대한 종합뉴스 사이트가 되는 걸 절대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거든요.
뉴욕타임스를 피해야 한다고요? 보통 다들 뉴욕타임스를 롤모델로 삼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뉴욕타임스는 권위나 방대한 일상성이라는 종합번들을 파는 곳이거든요. 신생 매체가 이걸 따라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다 파는 거대한 뷔페 식당 옆에 똑같은 메뉴로 작은 뷔페를 차리는 게 아니라 미국 권력이라는 아주 특별한 단일 메뉴만 완벽하게 조리하는 미슐랭 3스타 전문점이 되겠다는 거군요.
야, 그 비유가 진짜 정확하네요. 세계를 위한 미국 권력 해설, 인텔리전스 브랜드가 되겠다는 건데 이게 사건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미국을 설명하겠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정치 논평이나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의견이나 칼럼으로 흐를 위험을 막고 정책이나 돈의 연결 구조를 분석하는 인텔리전스를 지향하는 거예요. 이게 명확한 브랜드 정체성을 만듭니다.
확실히 좁고 깊은 권력 분석의 영토를 구축하는 거네요. 그럼 미슐랭 3스타 전문점이 되기로 했으니까 이 비싼 단일 메뉴를 소비할 고객이 누군지 알아봐야겠어요.
당연히 타겟 독자는 일반 대중이 아닙니다. 정책 분석가, 투자자, 변호사, 외교관 같은 사람들, 즉 미국 권력의 작동 원리를 자기 업무에 당장 활용해야 하는 고가치 독자들이죠.
수백 명 명의 가벼운 클릭보다 그 소수 집단의 깊은 의존이 훨씬 가치 있다는 거네요. 그럼 구체적인 메뉴 구성, 즉 컨텐츠는 어떻게 되나요?
컨텐츠의 핵심 편집 기둥이 5개가 있습니다. 백악관이나 의회 같은 아메리칸 파워, 그리고 전쟁과 지정학 전략.
네, 그리고 금융시장 규제를 다루는 월스트리트 앤 파워, 연방 대법원 같은 아메리칸 로우, 마지막으로 언론 권력인 아메리칸 미디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 기둥들을 바탕으로 권력 지도, 돈의 흐름 추적, 전략 브리핑 같은 반복 가능한 포맷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제가 투자자라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일반적인 경제 기사를 읽는 거랑 이 매체의 돈의 흐름 추적 포맷을 읽는 게 구체적으로 제 의사결정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죠?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일반 기사는 어떤 규제가 통과되었다는 결과만 전하잖아요.
네, 그냥 팩트 위주로 딱딱하게 나오죠.
하지만 이 매체의 포맷은 그 법안 뒤에 얽힌 자본, 로비, 정치 권력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해부해 줍니다.
아, 그래서 투자자가 다음 규제 리스크를 한 발 앞서서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트래픽보다 전문가들의 반복적 방문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죠. 예측을 팔기 때문이에요.
와, 그렇다면 훌륭한 타겟과 컨텐츠가 준비됐으니까 이제 이 고품질의 지적 자산을 어떻게 돈으로, 즉 수익으로 연결할지 실행 계획을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수익 모델이 광고가 아니라 철저히 신뢰 기반의 다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무료 공개 컨텐츠로 신뢰를 구축하는 거고요.
무료로 먼저 풀고 그다음 2단계가 뉴스레터로 독자들을 습관화시키는 거죠.
네네. 그리고 3단계부터 멤버십을 통해 충성 독자 후원을 받고 4단계에서는 미국이란 전쟁 리스크 같은 프리미엄 리포트를 아주 고가의 단품으로 파는 겁니다.
아, 5단계 보니까 아예 대학이나 로펌, 투자회사 대상으로 기관 구독이랑 B2B 정보 서비스를 팔아서 반복 매출을 일으키더라고요.
맞아요. 3년 실행 로드맵을 보면 1년차에 정체성을 구축하고 2년차에 유료 리포트로 수익화를 검증한 뒤에 3년차에는 아예 언론사에서 전문 정보 서비스로 전환합니다.
이 구조를 보니까 단순히 언론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네요. 마치 무료 샘플을 줘서 신뢰를 쌓은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수천만 원짜리 기업용 전략 컨설팅 리포트를 파는 고급 지식 비즈니스랑 똑같아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호스트님 비유가 정확한 게 3년차에 언론사에서 인텔리전스 브랜드로 진화한다는 점이죠.
뉴스를 파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들은 뉴스가 아니라 명료함과 예측 가능한 통찰을 구독 시스템에 얹어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지표도 페이지 뷰가 아니에요.
아, 고가치 독자 비중이나 재방문율, 독자 1인당 평균 수익 같은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오히려 모든 이슈를 다루려다 브랜드가 흐려지는 거라는 점도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네요. 자, 오늘 심층 분석을 통해서 정보가 범용화된 시대에 살아남는 법을 확실히 배웠습니다. 뉴스의 양이나 속도로 경쟁하는 걸 멈추고 특정 고가치 독자를 위해 세상을 구조로 해석해주는 것.
네, 그게 바로 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가 선택한 길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명료함 자체가 상품이다.
네. 정보가 넘칠수록 명료함의 가치는 치솟으니까요.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챗GPT다 AI가 사실 전달을 넘어서 지금 우리가 말한 이런 기본적인 분석까지 실시간으로 다 해내는 시대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흥미로운 가정이네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이런 고도의 구조적 명료함이라는 게 결국 비싼 구독료를 낼 수 있는 B2B 기업이나 투자자들만의 전유물이 되지 않을까요?
지식 자체가 럭셔리 상품이 되는 거군요.
네, 지식과 이해력 자체가 하나의 럭셔리 상품이 되어버린 미래에서 우리의 민주주의와 정보평등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질문을 남겨드리며 오늘 탐구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